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오를 방문한 뒤 오늘 폴란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성공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복종시키고 주권을 강탈하며 독립을 빼앗는 데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기회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곳에서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우크라이나 측과의 면담은 앞으로 몇 주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도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3시간가량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전략,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 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압박, 이 같은 노력을 이행하기 위한 30개국 이상과의 연대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국방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싸워 이기고자는 정신자세를 갖고 있다며 미국 역시 그들을 도와 승리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적절한 장비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최고위 미국 정부 인사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전례 없는 일로 평가하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과 그의 명백한 입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 국민을 대표해 사의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민과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파트너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어제 아랍과 비아랍 부족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해 168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지원단체가 밝혔습니다. 애덤 리걸 다르푸르 난민 이재민을 위한 보편적 조정 대변인은 서 다르푸르 주 주도 게네이나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크레이니크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168명이 숨지고 98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크레이니크 지역에서 지난 21일 두 명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목숨을 잃은 뒤 아랍계 부족민들이 비아랍계 소수 부족 마을들을 공격하면서 촉발됐다고 리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리걸 대변인은 양측의 충돌이 수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수천 명이 집을 떠나야 했다며 아랍계 유목민 출신 잔자위드 민병대가 이번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볼커 페르테스 유엔 수단 특사는 이번 공격을 주도한 세력이 민간인들을 극악무도하게 살해하고 보건시설을 공격했다며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다르푸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소수 부족 반군과 수단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잔자위드 민병대 사이에 내전이 계속되면서 30만 명이 사망하고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단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집단 검진은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주말 동안 최근 들어 가장 많은 26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늘 당국의 발표를 인용하며 차오양구 전체 주민 350만 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집단검진이 실시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결선 투표에서 58.5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45%에 그친 마린 르펜 국민연합 알렌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에펠탑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대선은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르펜 후보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당한 지지를 얻은 것은 또 다른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22년 현재 한국 남자의 평균 키는 172.5cm, 여자는 159.6cm입니다. 한국에서 국가 차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1979년 이래 남자는 6.4cm, 여자는 5.3cm가 더 커졌고요. 하체 비율은 남자가 키의 45.3%, 여자는 45.8%로 최근 20년 사이에 한국 사람들의 다리 길이가 1.4에서 1.6% 더 길어졌다는 한국 국가표준기술원의 최근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건강지표라고 하죠. 키와 몸무게 비율인 체질량지수 BMI는 남자의 47%,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비만에 해당했고요. 여자의 경우는 35살 이상 연령대 비만도가 줄었는데 특히 50대, 60대 여성의 체질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자, 한국은 5, 6년마다 국민의 인체지수를 조사해서 옷이나 생활용품 또 산업 전반의 생산에 이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2017년부터 이 지하철의 좌석이 더 넓어진 이유가 이 지표를 반영했기 때문이랍니다. 미국 사람들의 키는 얼마나 될까요?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남성의 키는 5피트 9인치, 평균 176cm고요. 여자는 5피트 4인치로 163cm입니다. 보통 아시아나 남미계보다는 백인, 흑인 남성의 평균 키가 한 3인치, 8cm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오는데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이 공존하는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평균 키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키가 제일 높은 곳은 백인 흑인이 많이 사는 남부 엘라마마로 이 지역의 남자 평균 키는 179cm 이상이고요. 평원이 있는 북부 지역 주의 여성들의 키가 큰 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키는 183cm,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5피트 6인치, 약 168cm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드리는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에는 강원도와 개성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밤사이는 자강도, 장진 그리고 양강도 쪽으로 가끔 비 내립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저녁으로 약간 강한 바람 계속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영상 4도에서 시작합니다. 희산 7도, 중강 10도, 청진 7도고요. 함흥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 12도, 원산 13도, 장전과 평양이 14도입니다. 개성 아침 16도에서 아침을 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선봉의 낮 최고가 영상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삼전이 16도, 희산 23도, 청진 16도, 중강 19도, 장전이 25도, 원산 29도, 함흥 28도, 평양이 24도, 개성 29도로 일부 지역은 한낮에 여름 기온을 느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 쪽은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대체로 맑고 먼바다는 오전까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3m까지 오후에 물결이 오르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 최고위 국가관리들이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은 가운데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 어린이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 관리들이 우크라이나에 갔네요.
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이게 개전 후에는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처음입니다. 지난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 협력국들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유럽 방문에 나서서 이웃나라인 폴란드를 방문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를 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두 장관이 키이우를 찾은 이날은 개전 60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외교사령탑, 국방사령탑이 함께 우크라이나를 찾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지지, 연대를 보여주고 추가 군사 외교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예정 시간보다 배나 길게 약 3시간 동안 젤렌스키 대통령과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회담 후에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침공 우려하고 있는 영내 다른 국가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7억 1,300만 달러의 신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외교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밝혔을까요?
네,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의 외교 인력을 다시 우크라이나에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외교 인력은 지금 폴란드로 철수한 상태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이들 인력을 점진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여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은 당분간 문을 열지 않고요. 우크라이나로 복귀한 인력들은 폴란드 국경 근처 서부에 있는 르비우에서 근무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신임 우크라이나 대사도 곧 지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공석인가요?
네, 지난해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못했고요. 2020년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취임한 크리스타 크비엔 대리대사가 지금 외교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브리지트 브링크 슬로바키아 주재 대사를 우크라이나 대사로 공식 지명할 계획이라고 블링컨 장관이 전했습니다.
예, 미국의 두 장관도 기차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들어갔습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 영공은 피격 우려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우크라이나를 찾은 다른 여러 유럽 지도자들처럼 두 장관도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당초 미국 정부는 이들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23일에 두 장관의 방문 사실을 미리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최근 2단계 군사작전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와 남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 도시에서는 여전히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영국 국방부 분석을 인용해서 러시아군이 돈바스에서 어떤 중요한 전과도 내지 못하고 더딘 진격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문 다음 날인 25일에 폴란드에서 러시아가 지금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애초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하고 주권과 독립을 뺏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전쟁 목표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남부 마리우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에 마리우폴의 해방을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최후 항전하고 있는 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대해서는 공격 대신에 봉쇄를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러시아군의 공습과 장거리 포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시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시민들의 안전 대피를 위해서 러시아에 특별 회담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마리우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채 도시에 남아있습니다. 또 아조우스탈에도 많게는 1,000명 넘는 민간인들이 군인 약 2,000명과 함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가 2014년에 병합한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를 육로로 이을 수 있는 핵심 요충지인데요. 개전 이래 줄곧 러시아군에 포위되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가 있었고 결과가 나왔네요.
네. 24일 프랑스에서 실시된 대선 결선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은 2002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 이어서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프랑스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이 마린 르펜 후보를 얼마나 차이를 두고 이겼는지 두 후보의 득표율이 궁금합니다.
네, 최종 집계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58.5%, 르펜 후보가 41.5%를 기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 득표차는 약 17%포인트입니다.
예, 앞서서 있었던 여론조사들보다는 마크롱 대통령이 르펜 후보를 상당히 여유 있게 따돌렸네요.
네, 선거 이틀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르펜 후보의 10%포인트 정도 앞섰는데요. 그보다는 훨씬 큰 폭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대선 때 승리와 비교하면 많이 저조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5년 전 대선 때도 이 두 후보가 맞붙었었죠?
맞습니다. 프랑스 대선은 통상 1차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로 진행되죠. 1차 투표 때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점자 2명이 다시 결선에서 맞붙는데요. 2017년 대선 때도 이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겨룬 바 있습니다.
네, 그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두 후보의 격차가 컸습니까?
네, 당시 중도를 표방하는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이 신생 정당을 이끌었던 정치 신예 마크롱 대통령과 현 국민연합의 전신인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르펜 후보 간의 격돌은 이 마크롱 대통령이 66% 득표로 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은 이번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조금 고전을 했군요.
네, 르펜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 재임 기간에 프랑스 경제가 악화하고 서민들이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강조하면서 이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어느 정도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르펜 후보는 비록 패했지만 빛나는 승리를 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희망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선거 과정에서 르펜 후보가 한때 마크롱 대통령과 표차를 아주 빠르게 줄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선 투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프랑스의 극우 정부가 들어서는 것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특히 르펜 후보의 친러시아 성향을 지적하면서 막판 공세를 펼쳤습니다. 르펜 후보는 과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닮고 싶은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또 소속 정당에 러시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드러나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에 이어서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밤 파리 에펠탑 근처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사회 통합을 강조하면서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모든 유권자가 자신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를 저지하기 위해서 투표한 걸 알고 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지금 프랑스는 의심과 분열로 가득 차 있다면서 다시 관용과 존경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당장 오는 6월에 있을 총선이 마크롱 2기 정부의 첫 심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프랑스의 대선 결과를 지켜본 국제사회의 반응 짚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우 정부 등장이 유럽의 정세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온 지도자들은 마크롱 대통령 재선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민주주의 수호 등 여러 현안에서 양국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고요. 우르주를라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셀 상임의장은 격동의 시기에 EU에 확고하게 연대하는 프랑스가 필요하다면서 환영했습니다. 또 영국, 스웨덴,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정상들도 일제히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자,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특히 러시아와의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러시아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러시아는 25일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이 푸틴 대통령의 글을 크렘린궁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호혜 관계를 기반으로 한 두 나라의 외교 발전 또 협력을 기대한다는 전언을 보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25일이 세계 말라리아의 날이네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2007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지정한 날입니다. WHO는 매년 4월 25일을 세계 말라리아의 날로 정하고 말라리아 예방, 통제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해왔습니다.
네, 말라리아 하면 바로 모기가 생각이 납니다.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이죠.
네, 맞습니다. 모기를 매개로 한 대표적인 전염병인데요. 감염되면 보통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요.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말라리아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주로 더운 지방, 특히 아프리카 등 열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 말라리아 감염 사례의 90% 정도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고요. 매년 26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그 백신은 나와 있습니까?
네, 지난 2019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RTS,S라는 말라리아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제약사인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이 개발한 건데요. WHO는 지난해 이 백신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그리고 또 다른 취약한 지역에 널리 보급할 걸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말라리아가 꽤 오래된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백신 개발이 2019년이라면 상당히 늦은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말라리아는 고대부터 발견된 인류의 오래된 질병인데요. 하지만 모기가 기생충을 옮기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가 옮기는 질병들보다는 방역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또 한 번 걸렸던 사람이 여러 번 걸리기도 할 만큼 면역 체계 회피력이 높아서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도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해온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말라리아 백신 접종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네, WHO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앞두고 지난주에 발표한 성명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이 1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매년 4만 명에서 8만 명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백신을 빠르게 또 광범위하게 보급을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죠, 예산이요?
네, 현재 1억 5,5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이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 확보된 상태라고 WHO는 밝혔는데요. 하지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는 2021년부터 30년까지 매년 평균 약 8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네,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았는데 WHO 사무총장 얘기도 들어보죠.
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RTS,S 백신이 단순히 과학적인 돌파구가 아니라 아프리카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말라리아가 없는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도 말라리아가 있는데요. 말라리아 상황 한번 볼까요?
네, 한국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한국은 2020년 이후에 한 해 약 300명 정도 말라리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체 환자의 90% 정도가 나오고요. 북한은 2020년에 약 1,870건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2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학교와 직장에서 인종을 언급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테네시주의회 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모가 사망할 경우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미국인의 사망 원인 가운데 세 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2021년 미국인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잠정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특히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망 원인 가운데 세 번째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CD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345만 9천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중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69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암이 약 60만 5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46만여 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과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예, 모든 사망 원인을 망라한 2021년 사망률은 전해인 2020년에 비해 1% 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은 전년도에 비해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지난 2020년엔 93.2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11.4명이었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는 이런 사망률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전체 연령으로 봤을 땐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이대가 85세 이상이고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에는 5세에서 14세였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이었는데요. 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로 좁혀보면 역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1세에서 4세, 5세에서 14세가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고연령층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전해에 비해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20년엔 85세 이상 연령대에서 코로나 사망 인구가 12만 3천 명 가까이 됐던 것이 2021년엔 9만 5천 명 가까이로 떨어졌고요. 대신 75세 이하 연령대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은 급증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특별히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던 시기도 있었네요.
예, 보고서를 보면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작년 1월과 9월이었습니다.
예, 인종에 따라서도 사망률이 좀 달랐습니까?
네, CDC가 사망률을 인종에 따라 분석한 별도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전반적인 사망률로 봤을 때 작년에도 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흑인과 미국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사망률의 경우 인종적인 변화가 제법 있었습니다. 자, 지난해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흑인의 비율은 13%로 전년도의 16%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남미계 비중은 16.5%로 역시 전해의 19%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백인의 비율은 2020년 60%에서 작년에 65%로 사망자 가운데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CDC의 연구 결과가 잠정 보고서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 사망률과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CDC는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 감염증 대응에 있어 백신이나 진료시설 등 효과적인 개입이 제공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CDC는 과도한 COVID-19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비례해 모든 지역사회에 평등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미국인의 사망 원인 가운데 심장병, 암, 코로나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코로나에 이어 의도하지 않은 부상, 뇌졸중, 호흡기 질환, 알츠하이머, 당뇨, 신장 질환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대 사망 원인에서 인플루엔자, 독감이 빠졌는데요. 대신 자살이 10위를 기록하며 미국인의 10대 사망 원인에 올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플로리다주로 가겠습니다.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에서 인종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 제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2일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그동안 해당 이론이 해로운 이념이라며 해당 내용을 표현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반대해왔는데요. 지난달 플로리다 주상원이 통과한 관련 법안을 이날 서명함으로써 학교와 직장에서 인종 관련 토론을 제한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네. 법안이 궁금하네요.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네, 비판적 인종 이론은 미국의 역사를 인종주의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자는 이론입니다. 1960년대에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민권법들이 제정됐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않자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이론이 주창됐는데요. 자, 영어 약자로 줄여서 CRT라고 부르는 이 이론은 인종주의가 미국 제도에서 조직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미국 사회에서 백인이 주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주에서는 이 이론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가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같은 인종 내에 다른 사람들이 과거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등의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디센티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드센티스 주지사는 우리는 세뇌가 아니라 교육을 믿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K에서 12, 즉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억압적인 이념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드센티스 주지사는 이어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미워하도록 가르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플로리다 주지사의 법안 서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예,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드센티스 주지사가 비판적 인종 이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의 동기는 흑인 역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억누르는 데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흑인으로 플로리다주 하원의 민주당 소속 엔지 닉슨 의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법안을 서명한 것은 흑인을 공격하는 정책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판적 인종이라는 것을 미국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닉슨 의원은 플로리다주 공립학교에서 비판적인 인종 이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AP통신에 따르면 이 비판적인 인종 이론 자체가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요. 하지만 해당 이론의 핵심 내용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에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이제 해당 법안이 시행이 될 텐데 플로리다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네, 플로리다 주의회 흑인 의원들은 법이 시행이 들어가면 교사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 좀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노예 제도나 인종 분리,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회 내 인종주의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교사들이 수업할 때 수업 내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번 비판적 인종 이론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 디센티스 주지사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인종과 성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일명 문화전쟁에 집중함으로써 보수주의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화당 정치인이자 2024년 대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드센티스 주지사의 이 보수적인 교육 정책에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가 역풍을 맞게 된 기업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월트 디즈니사가 플로리다주에서 운영하는 디즈니 월드 리조트가 각종 규제에서 예외가 되는 특별구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플로리다주의회가 이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등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자 여기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그러자 드센티스 주지사는 주의회에 디즈니에 대한 세금 등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지난 22일 해당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테네시주입니다. 테네시주 의회의 상원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죠.
예, 테네시주의회 상원은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성인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명 벤틀리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네, 이름이 벤틀리 법안이네요.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난 2021년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당했는데요. 자신의 약혼자 그리고 넉 달이 된 아이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 사고로 이 남성의 5살과 3살 된 아이들이 고아가 됐는데요. 이 첫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벤틀리로 법안은 이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예. 자, 법안이 이런 양육비 지원을 법으로 의무화한 이유는 뭘까요?
네, 마크 화이트 테네시주 상원 공화당 의원은 성명에서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책임 있는 존재로서 만약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 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면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피해자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양육비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예, 이 법원이 피해 아이가 살던 상황을 기준으로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재정 자원, 그리고 생존 부모나 보호자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재정 자원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적정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자, 만약 유죄가 인정돼서 가해자가 수감되거나 혹은 양육비를 지원할 능력이 안 된다면 양육부 지급은 1년 동안 유예가 됩니다. 또 1년 뒤부터는 양육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가 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가 될 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해자가 피해 자녀들이 18살이 될 때까지 그 정해진 양육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뭐 그럴 경우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법원이 정한 전체 금액을 모두 양육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단 생존 부모 혹은 자녀의 보호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비 지원이 중복해서 적용되진 않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얼마나 됩니까?
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일일 사망자 수는 28명입니다. 52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겁니다. 연간 사망자는 만 명이 넘는 수준인데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 사망자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돈과 물건이 오가는 단순한 장터의 기능을 넘어서 예술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작물 시장과 또 음악 공연이 한데 어우러진 아트 인 마르쉐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특별한 문화장터 아트 인 마르쉐를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아트 인 마르쉐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앞 문화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오후 1시였는데 이 장터로 꾸며진 광장에는 방문객들로 가득 찬 모습이었고요. 또 입구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싱어송라이터 오열 씨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아트 인 마르쉐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마르쉐는 장터를 뜻하는 프랑스어고요. 여기에 아티스트의 공연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화시장을 뜻하는 아트 인 마르쉐가 된 겁니다. 국립극장 공연기획팀 박시연 PD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희 국립극장이 아무래도 남산에 위치하고 있는 극장인데요. 좀 이런 환경과 이제 공연들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극장 앞에 열린 문화광장이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 곳이어서 많은 이들이 일상 속에서 조금 극장을 즐기고 또 문화예술을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게 된 행사입니다. 농부 시장 마르쉐와 같이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극장에서 이제 싱어송라이터나 인디밴드 혹은 재즈나 크로스오버 이제 아티스트들을 조금 매달 섭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40에서 50팀 사이에 농부분들이나 그 수공예가 그리고 요리사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실 농부시장 마르쉐는 꽤 오래된 행사입니다. 2012년부터 열린 행사이기 때문에 벌써 10주년을 맞았고요. 이렇게 국립극장과 함께하게 된 것은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제가 찾아갔던 날 날씨도 정말 따뜻했고 음악까지 있어 정말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한 부스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팝팝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구운 계란 네. 좀 사려고.
아, 네. 구운 계란.
저번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네, 그러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농장에서 닭들을 방목해서 키우고 개들이 이렇게 알을 놔주는 계란으로 구운 거고요. 요거 압력솥에다 아주 맛있게 구워서 고소하고 아주 촉촉하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제 너무 맛있더라고요. 뻑뻑하지도 않고 고소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경기도 가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황진옥 씨는 이날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가평에서 닭 키우고 채소 키우면서 농사 짓고 있는 팝팝팜의 황진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닭이 낳은 유정란과 그 유정란을 구운 구운 계란 그리고 각종 채소들, 계란과 채소를 이용해서 만든 에그타르트 가공 제품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트인 마르쉐는 매달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리는데요. 특히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많은 분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상품은 오후 1시가 넘어가면 다 팔린다고 하고요. 이 팝팝팜의 황진옥 씨는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팔린 상품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정말 빠른 건 사실은 한 10분 내로 네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채소국 같은 거는 음식을 맡아서 하시는 셰프님들이 많이 오셔서 1등으로 대기하고 계셨다 오셨다가 정말 쓸어 담아 가시죠.
황진옥 씨는 준비한 상품이 다 팔린 상자를 보면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스를 찾아가 보니까 이곳에서도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서울 은평구에서 채식식품점을 운영하는 유진 씨의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슈거데이입니다. 네, 궁금하신 제품 설명드릴게요.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이거 야채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구운 가지, 피마, 그리고 주키니, 호박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매운맛은 5점 만점에 1.5 정도 되고요. 뒤끝에 약간 매운맛이 오고 얘를 매운 볶음밥 하실 때 마지막에 넣어서 비벼서 고추장처럼 쓰셔도 돼요.
유진 씨는 밀려오는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친절함을 잊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국립극장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국립극장에 대해서는 감회가 깊은 게 저는 국악을 전공해서 여기서 이제 와서 연주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다른 포지션에 와서 여기 있으니까 감회가 엄청 새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를 욕심을 내야 되는데 즐기러 오는 듯한 기분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신나게 놀면서 하자. 소풍 오는 기분으로 하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5월달 되면은 저희가 텃밭에서 하는 있는 채소들을 조금씩 움직여서 보여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다음 달엔 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채소들을 더 가꾸는 시간을 보내면서 올 것 같아요. 네.
유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다시 이곳에 찾아온 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범수 씨는 88세의 어머니와 함께 이 장터를 찾았는데요. 특별한 재료로 만든 빵을 산 뒤 다시 구매하고 싶어서 식사 도중 왔다고 합니다.
네, 재구매했어요. 저 어머니랑 둘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궁금해서 했다가 지금까지 봤던 거가 아니고 처음 봐서 어머니들이 두 개 다 색다른 맛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더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다 나갔고 요것밖에 없네요 지금.
이거는 비건 와인의 무화과를 절이고요. 지금 제철 채소인 당귀와 섞어서 그리고 비건 레시피로 버터, 계란, 우유 없이 유기농 코코넛 오일로 비건 버터를 만들어서 부드럽고 촉촉하고 달콤하고 향긋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처음에는 한국식 목적이랑 비슷하더라고. 파전 비슷하게 사진만 보시는데 그래서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근데 향은 그 지금 구매한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 중간에 온 거예요. 아무래도 떨어질까서.
원슈가데이의 샘은 이렇게 자신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을 좋아해 주시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쉐 오시는 시민 모든 분들은 그런 농부들의 어떤 가까운 로컬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저희 같은 요리팀 그리고 손으로 하는 수공예 작가 선생님들 그런 어떤 사람의 손맛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굉장히 애정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물론 생각을 담아서 만들고 있지만 더 열심히 새로운 것들을 보여드리고 더 정성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마르쉐 손님들, 시민들이 계셔서 정말 저는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에 빌어서.
그리고 무대를 마친 싱어송라이터 오열 씨는 오랜만에 관객들과 눈 마주치며 노래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었다고 전했고요. 앞으로도 음악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그 보시는 모습이 행복했거든요. 그 느낌 때문에 저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공연도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그냥 시장만이 아닌 같이 음악에 어우러진 이런 공연들이 지속된다면 서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트인 마르쉐를 찾은 방문객들은 문화장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우선 농부시장 마르쉐가 1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단골 손님이 있기도 하고 또 농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도 높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남산 가는 길에 이렇게 장터 열린 줄 알고 왔어요. 이렇게 오니까 좋아서 친구한테도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한번 1차적으로 보고 갔다가 점심 먹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유기농 그리고 수제 무슨 지갑 같은 거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는 직접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신뢰감이 있기도 하고 신선하고 질 좋은 상품들을 살 수도 있고 그냥 한 바퀴 둘러보기만 해도 평소에 관심 없었던 채소 같은 거에도 막 그냥 한 번 더 들여다보기도 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이 밖에도 아트인 마르쉐는 지구를 생각하는 장터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야외 무대는 재사용이 가능한 목재와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은 소재로 제작했고요. 무대 앞에 마련된 의자는 우유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버려지는 공연 포스터들로 이 봉투를 만드는 부스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국립극장 공연기획팀의 박시현 PD는 앞으로도 몸과 마음, 또 지구를 배려하는 문화시장으로 이 아트인 마르쉐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봄 시즌이라고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가을 시즌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예정인데요. 봄 시즌에는 아무래도 매달 저희가 제철 채소들이나 제철 식자재를 가지고 만든 이제 먹거리들을 주로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가을 분위기에 맞는 제품들을 조금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도 가을의 정취와 좀 잘 어울리시는 팀들로 좀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again.
Have you ever been in a position where you had to explain yourself because someone misunderstood your intention?
All the time.
What do you say first?
I might say, that was not my intention. That was not on purpose. Or, I didn't do that on purpose. I did that by accident. I did that by mistake.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실 때 on purpose, 일부러 고의로라는 on purpose를 I didn't do it, 내가 안 했어요 뒤에 붙이면 일부러 안 했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I didn't do it on purpose, 고의가 아닙니다. That was not on purpose.
You can also say, I didn't do that intentionally. I didn't do it deliberately. I didn't mean it that way.
또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때는 by chance를 쓰시면 됩니다. It just happened by chance.
Coincidence means by chance. It happened by chance. It happened coincidentally.
By chance는 우연히라는 뜻이고 By any chance는 혹시라는 뜻입니다. 질문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John, are you working tomorrow by any chance?
No, I'm off tomorrow. I have to pick up my friend from the airport. Do you know how to get to Reagan National Airport by any chance?
제가 John에게 내일 혹시 일을 하는지 물었고 John은 친구를 공항에 데리러 가야 해서 일을 안 한다며 공항에 가는 길을 혹시 아는지 물었습니다. By any chance. 혹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픽업 보겠습니다. 픽업은 물건을 집을 때도 픽업, 그리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데리러 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I have to pick up my friend from the airport. 공항에 친구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다시 고의가 아니다. That was not on purpose. 이 표현으로 돌아가 보죠. 고의가 아니었다는 표현을 할 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표현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That was not on purpose. Don't get me wrong. 오해하지 마세요. John, is there any other way to say don't get me wrong?
Sure. You could say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It's the same as don't get me wrong. You can also say don't misunderstand me. But we don't use that a lot. The expression don't get me wrong is used more by native speakers. So if you want to speak like a native speaker, use don't get me wrong. Sometimes I notice that people learning English might use an expression that native speakers don't really use that often in their daily lives, even if it's correct. I mean, it's okay to use an expression that native speakers don't use, but it's more natural if you use expressions that they are familiar with.
Great. Speaking of a language, we say we are speaking the same language when we are in sync with each other. 말이 잘 통하네요. We are speaking the same language. 이렇게 말을 합니다. We are in sync with each other. You are speaking my language. 당신과는 말이 통합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야 말이 통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Now you are talking.
There's another. We are on the same wavelength. Or we are on the same page. Or even I'm with you on that. And the opposite might be we're not in sync with each other. We are not speaking the same language. We are not on the same page. You might even hear, we are not seeing eye to eye on that.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말이 잘 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speaking the same language. We are in sync with each other. We are on the same wavelength. We are on the same page. I'm with you on that.
이번에는 말이 잘 안 통하네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are not in sync. We are not speaking the same language. We are not on the same pag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고의가 아닙니다. That was not on purpose. 우리는 말이 잘 통하네요. We are speaking the same language. 우리는 말이 안 통합니다. We are not speaking the same language. 오해하지 마세요. Don't get me wrong. 상대방의 오해를 풀어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